환한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한 번씩 느끼는 상쾌함 있죠. 저는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 갖고 또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향하여서 발걸음 나가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또 햇살도 따사롭고 너무나 상쾌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청년들 많다 그래요.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리듬이 깨지면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햇볕을 충분히 쬐게 되면 이 불면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자연 치유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굴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본성을 살펴보니까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중심성에 끌려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인간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해를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와 같겠죠? 이 성경을 처음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가 나오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와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빛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완전한 카오스의 상황이었습니다. 혼돈의 상황이었고요. 또 엠피티, 완전한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다크니스, 아주 흑암이 깊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성이 외쳐집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그 자리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빛을 보면서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빛을 보시고요, 마음이 흡족하셨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빛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태양광선, 태양열, 태양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요.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성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했다. 이게 뭘까요? 해죠.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게 뭘까요? 달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처음 첫째 날 만든 이 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양이나 이런 빛의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참으로 신비한 빛이죠. 이 빛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 빛은요, 생명을 품고 있는 빛입니다. 생명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참 빛입니다. 이 빛이 임하게 되면요, 그 어둠과 공허와 이 모든 카오스를 꿰뚫어서 이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면요,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 무질서와 공허가 채움으로 새로운 탄생으로 변화된다란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요 바로 이 빛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생명을 낳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이끌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게 되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떤 빛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중에 가장 영적인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복음서죠. 이 요한복음 시작인 1장을 보게 되면요,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람 같은 사람이었고 소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냥 광야에 있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볼 수도 없지만 잡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마치 세례요한은 나는 그냥 한번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었다가 잠깐 0.1초 머물렀다 사라지는 그런 소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에서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빛을 증언하는 것, 빛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리로 얘기한 거죠.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내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지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시하고 있는 그 참된 빛을 바라봐라.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며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 수 없다라고 세례요한은 얘기를 하죠. 이 세례요한이 그토록 목에 피가 터져라 외치던 그 참빛,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될 때요, 성경이 시작될 때 이 빛으로 시작했잖아요. 복음서의 시작, 요한복음 1장에서도 생명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빛이 임하면, 이 세상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성경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그 빛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이 왔는데요,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짜 빛이 임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고자 하는 그 시간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빛이 자신의 땅에 왔는데 자신의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 빛이 임하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찬란한 영광의 빛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그 빛이 임하였는데 오히려 그 빛을 피해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잠시 돌 위에 앉아서 쉴 때요, 큰 돌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낑낑대면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벌레들이 그런데 순식간에 땅을 파고들면서 막 사라져요. 그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빛이 오니까 완전히 종적을 갖추고 더 깊은 대로 깊은 대로 내려가더란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요. 학위 선교 가서 우리가 전도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런 일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그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구원할 수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바로 영원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이 되면 이제 장마철이 되겠죠. 장마철이 되면 이 습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불쾌지수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되면 집안에 이 벽지나 욕실에 곰팡이가 핍니다. 이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죠? 강력한 왁스나 각종 향균 전문 화학 제품으로 문지르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죠.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자리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곰팡이가 또 펴 있어요. 이 곰팡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 곰팡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햇볕을 쬐이는 수밖에 없어요. 햇볕을 받으면 곰팡이가 완전 박멸됩니다. 그런데 화학약품으론 어림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긋지긋한 죄 있죠? 내가 그토록 끊지 못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 있죠? 내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혁이, 변화가, 갱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빛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두루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완전한 어둠 가운데 카오스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혼돈과 절망과 두려움과 패배와 완전한 자기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엔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5장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이에요. 마귀가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진노의 자식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꽉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는 now,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주 안에 엔 크리스토 하게 되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된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전환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추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 안에 있게 되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단지 전달하는 반사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를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빛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 인간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우울증으로, 살인과 폭력으로, 거짓과 무당과 미신과 간음과 성적 타락과 이단과 물질 숭배하는 만몬주의로 활동합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죄악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란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한 갑자기 미움의 마음이 들죠? 정죄의 마음이 들죠? 네가 나를 욕했어? 조롱했어? 두고 보자. 내가 두 배, 세 배로 갚아줄 거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질병과 죄악과 죽음을 매일같이 겪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삽니다. 이 어둠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정하는데도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어둠이 쪼개집니다. 어둠을 가르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전등 스위치를 딱 온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빛이 켜지려다가 어둠이 막 빛을 사로잡나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어둠이 한순간에 팍 사라지면서 1초 만에 화장실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 안에 어둠이 있다. 이 명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안에 어둠이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모순이 되죠. 빛 안에 어떻게 어둠이 있나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두운 세상을 활짝 밝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행하면 내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겠죠? 나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한 데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CCTV 있는 데서 여러분 찍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로버트 저마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당했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당시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서양인들을 배격하고자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이 셔먼호가 대치하였고 결국 셔먼호는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물밑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 자신의 목을 치려고 하는 나졸 박춘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서 전달하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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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서 이 박춘권에 의해서 바로 순교해요.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세였습니다. 같이 선교하러 온 아내가 배에서 임신 중이었는데 배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세 청년의 그 나이에 사망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는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이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에게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에게 생명의 빛을 전했습니다. 민족의 영혼을 깨웠고 그들을 어웨이크닝 했다는 것이죠. 이 박춘권 있잖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 그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장로님이 됩니다. 이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 그 집에 같이 살았는데 성경책이 있길래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후 중국 선양에 가서 로스 선교사와 함께 구약 성경 한글로 번역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이 또 토마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는 자리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품 안에 있었던 성경책 세 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성경책 한 권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 당시에는 불온서적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당시 평양관 관리에게 이 성경책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 당시는 종이가 매우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은 자신의 집으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한 장씩 성경을 뜯어가지고 집 안에 천정과 벽에 그 성경책을 붙였습니다. 신예로 집 리모델링 한 거예요. 하기 성교 가면 우리가 집도 보수할 수 있고 교회도 보수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책 하나하나를 찢어서 그 집안 자신의 집을 그 찢어진 곳과 녹슨 곳, 곰팡이 서는 곳 다 성경책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밥을 먹으려고 식탁을 펴고 딱 정면을 보는데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왼쪽을 보는데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오른쪽 보는데 뭐가 있죠? 성경이 있어요. 완전 말씀에 사방팔방이 갇혀 있었던 바로 이 박영식. 결국 이 도배된 성경 있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이후 박영식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널다리 교회로 이 집이 사용되고요.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예요. 여러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 주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는데 40년, 41년 지나니까요. 1907년에 한국의 대대적인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빛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빛이 임하면요, 소망이 임하고 희망이 임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란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란 것은요, 빛을요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빛?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